계시록 말씀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 같이 한번 펴보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보셨는데 1절, 2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3절서부터 우리가 13절까지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지난 모임 때 우리가 이 11장의 1절, 2절 그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 환란기에 세워질 환란기 성전의 성격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3년 반이죠.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환란기, 7년 환란기의 전 환란, 3년 반 동안 그와 같은 성전을 지킨 지였는데 성전의 의도가 하나님을 경배해 드린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봤지만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성전이 몇 번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 같이 나눴었고요. 그런 일이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대환란이 있어요. 7년 환란이 있으면 7년 동안에 전에 3년 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에 3년 반 기간 전체가 7년이죠. 근데 전 이 환란기 동안에 참 평화로운 그런 조약도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나 주목하는 게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무슨 평화 조약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그 사건이 아닌가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지금까지는 많이 썼죠. 그러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거기에 결부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에 또 이렇게 이란만 빼고 또 다른 그 UAE 그 국가들을 다 이렇게 잘 규합해서 이스라엘과 평화로운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징조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이 사건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다음에는 그 모든 세력들을 규합을 하고 10개 국가를 통합을 하면서 우리 예전에 그 유럽 공동체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이제 10개 그 나라를 통합하면서 거기에 지도자로서 이렇게 서는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될 텐데 그가 아직 나타나진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전 환란기가 있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경배드리도록 하다가 이제 나머지 3년 반이 시작될 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섬기는 어떤 그런 탄신에게 절하지 말고 나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살로니가 후서 2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과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세 가지 그 부분을 봤을 때 그 같은 사실이 일어난 것을 봤어요. 왜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것, 그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날 도망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7년 환란에서 나머지 3년 반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는 나를 경배하라는 적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강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동시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계시록 11장 3장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두 증인이 그 순간에 이제 나타나서 나머지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대환란기를 지나면서 이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증인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권세로 일하는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지녀야 되는 그런 믿음이 뭔가, 우리가 또한 그런 적용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언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구약성경의 예언은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했던 일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실 때 지금 이건 신약성경의 신약시대의 계시록은 신약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시대 교회시대는 끝났죠. 휴거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그래서 다시 예언자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예언은 폐하고 마지막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런데 이때는 이미 교회는 들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그 이카남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개혁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격을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있을 일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듯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또한 전하는 그 일을 이 두 증인이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랬죠, 3절에. 그리고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1260일 계산하면 그게 3년 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1년은 365일이 아닙니다. 365일은 로마력이고요. 성경의 1년은 360일이에요. 한 달은 30일입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이랬던 날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이래요.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일어났죠. 그리고 601살 때 땅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이제 노아가 홍수가 시작이 된 다음에 150일 동안 지면에 물이, 옛날 성경으로 보면 창궐하더라 그랬잖아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그렇게 되죠. 점점 이렇게 말라가고. 그런 가운데 보면은 이 다섯 달 동안을 150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섯 달 동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한 달이 30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은 며칠이에요? 360일. 그래서 지금 1260일은 3년 반 동안의 예언이에요. 딱 맞죠? 7년 동안에 나머지 대환란기라고 하는 Great Tribulation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대환란이에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환란 중에서도 그런 환란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사건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대환란기 동안 이 두 증인이 상복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이죠.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상복을 입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애도하는 것이죠. 죽은 자에 대한 그런 애도하는 것이죠. 죽은 자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도 그들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애도했어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예언자들이, 두 증인이 상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이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형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옷차림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예언을 하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일을 이 두 증인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을 보면 그들의 정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다. 저들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잊지 말아야 하는 진리는 뭐냐면 이 세상을 그때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알아도 점점 더욱더 부인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한테는 하나님이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고집살스럽게 사람들은 자꾸만 그러한 문화적인 풍토를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에 산다. 맞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크리스천. 크리스천 이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익숙한 문화적인 어떤 그한 크리스천 기독교 문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그런데 뭐 다 기독교인데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더 지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가 생소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벌써 그런 조짐이 있는 거 아세요? 젊은 층들은요. 기독교 문화가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상관 안 하죠. 기독교 문화, just another culture. 나한테는 예, 그냥 예, 인터넷 문화가 있을 뿐이다. 온라인 문화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왔던 그런 기록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연자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설명을 했어요.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촛대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올리브나무의 그 기름이 촛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의 힘으로 이 일을 하나요? 성령의 권세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다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환란기의 가장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가장 거룩한 모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경배를 하라고 하는 이 자는 적그리스도다. 가면을 벗겨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지도자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그 모든 것에 걸쳐있는 그 지도자들, 부패한 그런 상태를 이들은 고발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놓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도 뭐 저러다가 그냥 지치면 그만두겠지가 아니죠. 가장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 해한다는 말은요. 이 성경 원어에서 보면은 이 캠페인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군사 동원해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캠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밀리터리 캠페인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얼마나 막강하면 군대까지 다 동원합니까? 마지막 때 가면은 언제나 군사력을 사용합니다. 경찰력을 사용하고 군사력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전진이 될 거예요.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력을 장악하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익숙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동을 놓고 세상 그들을 이제 큰 대규모 군사 활동을 통해서 이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압하려고 하는데 제압당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강한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는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5절, 6절 보시면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불로 다스려버립니다. 자, 우리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입에서 불이 나와? 용갈인가? 예. 근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다가오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태워버린 사건이 구약에 있었죠. 누가 그랬었죠? 어떤 선지자가 그랬었는데, 그죠? 예. 엘리야 아저씨가 그랬죠. 기도하니까 확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그냥 그릴 해버렸잖아요. 그냥 로스트 해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이 힘입어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또 그들은 자기들의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랬어요.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랬으니까는 몇 년이라고요? 예언 활동? 이들이 몇 년 한다고 했습니까? 3년 반 한다고 했잖아요. 3년 반 동안 비 못 내리게 했던 또 예언자가 있었죠. 구약에. 누구죠? 그분도 또 엘리야 아저씨가 그러셨죠. 엘리야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죠.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것도 익숙한 거 아닌가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그분은 누구죠? 예, 산수를 못했던 모세, 숫자를 못했던 모세. 예,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와 같은 선지자의 그런 특징을 이 두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은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증인의 정체는 아마도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다. 사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그냥 승천했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이때 순교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꼭 그렇게 어떤 굉장히 문자적으로만 다 생각을 해야만 딱 들어맞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 두 증인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두 증인의 정체는 바로 이들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예언자요 또 대언자로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성을 지닌 자였죠. 그렇죠? 모세 율법. 엘리야는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즉 율법과 예언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과 예언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전체 진리를 전하는 두 사람들로서 이 두 증인의 정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났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두 사람은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나 이제 그거, 그,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어떤 그런 성경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미니스트리를 봐야 돼요. 왜 왔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 그리고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그들은 자부하고,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특징이 생겨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더욱더 믿게 되죠. 그게 믿음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에서는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 컨시퀀스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세요? 선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때 이 시대를 사는 이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진리를 아주 꿋꿋해가지고 발로 짓밟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누가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는지 보여주시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하죠. 그래서 보면,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우리가 아비소스가 뭔가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비소스, 그 무적행이죠. 예. endless pit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닥이 없어요. 그냥 끊임없는 심연을, 이게 에베스라고 하죠.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 이 짐승에 가는 거는요, 우리가 13장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 아비소스에 올라온 짐승도 있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 7절에서 두 증인이 보세요. 그들이 순교하는데 7절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했어요. 그래요. 죽임을 당해요. 순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성령의 권세 속에서 그 같은 일을 다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신자로서 사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의미하게 이 땅에 쓰러지지 않아요. 믿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이고요. 다 마치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 예루살렘이죠.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된다. 참 이런 일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 시체를 길거리에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자, 얘 그때 어떤 때입니까? 모든 테크놀로지는 다 있는 때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서는 모든 과학의 발달, 최첨단의 어떤 그런 사이언스가 있고 그런 그 테크놀로지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시체를 딱 던져놓고 뭐 유튜버라든지 누구든지 다 그걸 찍어가지고 전 세계로 다 송신해버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고대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업데이트된 그런 사회, 스마트 시리 중에서도 스마트 시리가 되어 있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그 구절 보면은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보세요. 백성, 종족, 언어, 민족, 전 세계 사람들 아닙니까?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아무리 살인자고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나무에 매달아 죽었으면 밤이 되기 전에 그 시신을 내려놓도록 했어요. 그게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서에. 그러니까 이 유다 땅이라고 그러고 거룩함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거짓된 그런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너무도 잔인스럽고 모든 알고 있는 법을 폐지하는 거예요. 캔슬 러, 캔슬 컬처 뭐 이런 일들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법은 적 그리스도 자신이 법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법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는 게 뭡니까? 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Congratulations 하는 거 아니에요. 수고했어 라는 그런 의미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를 만들고 이런 통치법을 만들고 그거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수고한 거야. 이와 같은 분위기예요. 그게 10절이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괴롭혀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지네들이 괴로웠다고 그들이 죽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말,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11장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모든 것은 땅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지 않아요. 땅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괴롭혔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라고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 그러나 참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다 보고 계속해서 파티 열고 축하하고 전 세계로 생방을 보내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들이 죽었던 시체들 꿈틀꿈틀 하더니 딱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환란기 때 부활이 일어나는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 모든 것이 땅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불가능한데?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한 정도가 아니라 또 12절 이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느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휴거예요. 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하시는 순간 두 증인은 휴거합니다. 대환란기에도 이 특별 휴거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 휴거 사건이죠. 교회는 이미 휴거했어요. 그런데 환란기에 이 두 증인이 휴거하는 것을 온 세상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들림 받을 때 그들이 충격이 있었는데 아, 그 가질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세상을 그대로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두 증인이 부활하고 휴거할 때 그들은 어떤 충격이 있었을까요? 그때 그 사건,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다 사라진 그 사건,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릴 거예요. 두렵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지워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달달달 떨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성경 원어로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엔트로퍼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남자들을 얘기를 해요. 좀 더 얘기하면.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리더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와 그 정치 경제 모든 그런 문화 전반에 걸친 그 리더들 7,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바벨론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예루살렘에 세워진 바벨론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 일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깐 7,000명이나 죽었죠. 아주 significant하게 굉장히 중대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들이 쓰러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들이 뭐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그런 얘기 했던 게 아니에요. 순간 공포를 피하는 식의 그냥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뒤에 부분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그런 사건이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강팍하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더 강팍하게 되는 일들을 허락하실 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죽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그런 죽음의 구덩이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몰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운명주의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칫하면 우리가 어떤 신학의 어떤 잘못된 체계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페이털리즘이에요. 그건 운명주의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겠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다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결정 속에서 모든 것이 땅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결정하고 산다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먼저 나는 과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만 그런 모습이라도 나에게도 나오는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는 그런 회개의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겠죠. 우리는 땅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이 증인처럼 하나님이 오너라 하실 때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갈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가 그런 정체를 안다면 이제 우리가 명심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 두 증인처럼 사방으로 봐도 이 증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 때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우리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격려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일뿐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늘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저희들은 은혜 시대에 살면서 더욱더 힘써야 되겠죠.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의 권면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긴가민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우리 같이 나누고 진리를 같이 나눠주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일이요. 두 증인을 우리가 이 계시록에 말씀을 두고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자랑하고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